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도 들여다보면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껏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 싸워왔고요. 경제적인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18세기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절대 왕정과 또 신분제에 맞서서 싸운 시민 혁명이었는데 그때 주창한 구호도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외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가 되고 있죠. 우리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생명과 자유, 행복의 추구를 중요한 권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세워져 있는 아주 유명한 여신상의 이름도 무엇입니까? 네, 자유의 여신상에 얼마나 자유를 추구하면 그죠?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이름까지 붙였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동경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유는 우리 인간에게 그만큼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도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가며 싸워온 것도 다름 아닌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을까요? 바로 자유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운 결과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한 자유를 향한 투쟁과 몸부림은 오늘날에도 세계 각처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이제 던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그토록 갈구하는 자유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그토록 갈구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자유가 과연 진정한 자유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 또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것은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정말 진리의 책입니다. 이 진리의 성경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할 뿐 아니라 그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성경은 참된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흔히 자유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것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인용하는 신학용어, 다른 신학용어는 몰라요. 딱 한 가지 잘 아는 신학용어가 있으니 바로 자유의지라는 단어예요. 자유의지. 초신자들도 이건 어디서 주워들어서 잘 알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알게 될 뿐 아니라 이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도 자유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오해할 뿐 아니라 그것을 악용해서 음행을 비롯한 죄 문제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자기들을 합리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했던 그 당시의 일종의 구호라고 할까요? 그러한 말을 바울이 인용해서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맞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것이 무익할 뿐 아니라 굉장히 해가 되고 독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막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모삼촌이 아닙니다. 이모삼촌은 막 줍니다. 초콜릿은 막 줍니다. 그런데 부모는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뭘 줍니까? 좋은 것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 자유도 어때야 될까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맞죠? 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바로 따라해보세요. 유익성. 네, 유익성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면 그 자유는 제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제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자유는 유익성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우리 음식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마침 바로 뒤에 13절에 보니까 음식에 대한 비유도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죠. 어떤 것은 우리 몸에 무익하고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섭취할 때 늘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더드림 아카데미에서요,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음식과 건강이라고 하는 특강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다큐멘터리, 옛날에 SBS에서 방영했던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여줬어요. 제목이 당신이 먹은 게 3대까지 간다. 네. 우리 대전의 세비대학교 교감 선생님이 추천해 준 거예요. 그거 보면 애들이 싹 바뀝니다.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먹는 게, 당신이 먹는 게 3대까지 간다. 그거 보고요, 애들이 다 쇼크를 받았어요. 10대 때 먹은 음식이 3대를 간다라는 것을 실험해서 나온 연구 자료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애들이 그걸 보고 쇼크를 받았어요. 큰일 났다. 예,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애들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른들 중에도 식습관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어떤 것들은 해가 되고 또 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자유가 몸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쇼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니고 싶은, 여행을 마음껏 다니고 싶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빚을 지게 되죠. 재정의 악순환을 비롯한 온갖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 인생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진정한 자유의 두 번째 요건을 제시하는데요,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피지배성. 피지배성. 12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언가에 얼매인다고 한다면 그거를 어찌 자유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는요, 무엇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잖아,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것이 자유의 아주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바울은 그게 아니다, 무언가에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지배를 당한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자유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 실상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음식의 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어서 음식을 먹는데 어느 순간 음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식탐이 조절이 안 되는, 야식이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찔림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음식을 먹는 건지 음식이 나를 먹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자유가,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가 통제할 수 없는 식탐으로 이어지고 우리를 음식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식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마음껏 벌고 싶죠. 그죠? 우리는 돈을 마음껏 벌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코인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쓸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유를 사용하면 할수록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소비, 쇼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막 하다가 그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중독의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요, 오히려 자유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많은 경우 자유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이러한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유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유익성과 피지배성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음행의 문제도 다시 꺼내와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13절에 보니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죠. 그렇죠? 기능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몸은 음란, 곧 쾌락을 위해 있고 즐거움을 위해 있고 그것도 몸을 위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오늘날 이 세상도 그러한 논리를 펼치지 않습니까?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발산해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발산해라, 그걸 자유라고 여기면서 발산해라. 몸은 즐거움을 위해 있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껏 즐겨라. 오늘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요 기저가 다 그겁니다. 다 이런 자유주의, 이것이 다 기저가 되어서 그러한 사상이 밑바탕에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음식과 배의 관계와 음행과 몸의 관계는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음식과 배의 관계는 기능적인 관계입니다. 육체적이고 또 생리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중반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그러죠.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다. 일시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우리의 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단순히 살붙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인격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여기서 우리를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살리시리라는요, 바로 앞에 13절에서 폐하시리라와 대조되는 말이에요. 살리시리라, 폐하시리라. 우리의 배는 폐하시리라,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살리시리라, 뭡니까? 영원하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사라집니다.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은 죽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의 몸과 우리 인간의 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몸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몸은, 영혼은 고상하고 몸은 천박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몸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몸은, 중요하다. 우리의 몸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인격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영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없이 몸이 있을 수 없고 몸 없이 영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과 배의 관계와 음행과 몸의 관계는 비유가 될 수 없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음행과 몸의 관계는 매우 인격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음식이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몸은 쾌락을 위해 있고 쾌락도 몸을 위해 있다라는 논리는 매우 매우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독적인 것이고 매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음행은 우리의 영혼과 전 존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에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굉장히 좀 가격한 표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심각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음행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실제 우리의 몸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등등등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체들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각 지체가 우리의 몸과 동일한 신분을 지닌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우리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손으로 악수를 했을 때 내 손이 악수를 한 게 아니죠. 내가 악수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발이 누군가를 걷어찼는데 오오오 내, 야, 내 발이 널 찼네 이러질 않죠. 누가 찬 거예요? 내가 찬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체는요, 다 우리와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도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지닌 자들입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요,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 신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음행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가지고는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라는 단어는 없이 하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제거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제거해 가지고, 잘라내어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음행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제거해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신분에서 떨어져 나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모든 연결에서 절단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과 은혜가 단절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창녀의 지체가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창녀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요, 창녀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서 창녀의 몸의 일부가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16절에서도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성관계는 둘이 한 육체를 이루게 만듭니다. 이 성은요, 굉장히 매우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게 하는 것이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관계는요, 아름다운 하나를 만들고요, 비정상적인 관계, 곧 음행은 더러운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 다른 어떤 죄와 차원이 다른 매우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모든 측면에서 단번에 추락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죄인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도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다른 어떤 죄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음행은 우리 몸 안에 죄를 범하여 전 인격에 치명상을 입힌다. 너무도 it is dea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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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dly 하다. 그래서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음행을 뭐하라? 피하라. 여러분, 음행은 어떻게 하라? 피하라. 여러분, 음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음행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요, 바로 피해야 돼. 여러분, 나보다 싸움 겁나게 나보다 훨씬 잘할 것 같은 사람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돼.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내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강한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하는 게 상책이죠. 여러분, 음행은 피하는 것이다. 음행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반드시 정복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행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아니고요,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음행의 자리에 애당초 기웃거리지 않는 게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음란의 유혹과 싸우게 되면 반드시 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싸울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음행은, 따라해보세요. 음행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방어가 상책이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음란은요,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 외 모든 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또 한 가지 죄성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죄의 용서의 복음을 이용해 먹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방향으로 풀어가지고 해석 적용해서 이용합니다. 마귀도 그렇게 했죠.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에 대한 거예요. 이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의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봤죠. 아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것에 속는 겁니다. 스스로를 기만하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가하다라고 하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유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도리어 내가 그것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방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방임을 구분을 못해요. 자유와 방임은요 완전히 다른 거죠. 방임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방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무도 나에게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게 방임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상태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몸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은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날까지 우리를 이러한 자유라는 말로 속여왔습니다. 우리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말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먹으면 자유야 라고 한 거죠.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곧 자유야 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서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고 있죠. 그런 사탄의 이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자유가 아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자유주의 신학도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그것도 자유주의잖아요. 그죠? 그럴듯한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탄이 주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 자유의 속임을 분별하고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과 순간의 행복감과 순간의 즐거움만 줄 뿐이고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행복은 없습니다. 오직 끊임없는 악순환 속에서 고통만 당하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바로 17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의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과의 연결,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넘어 연합되는 것. 네. 우리 지난번 수요예배 때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에서도요, 천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그냥 하늘이 아니고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연합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온전히 연합되는 거, 여호와 샤마, 이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또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반대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지고지선한 말, 가장 온전하고 복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앞에서 창녀와 한몸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최악의 상태이고요, 반대로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영광스럽고 고상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정말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께 얽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우리는 자주적인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주적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자주적인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본질상 종으로 지어졌대요. 종으로.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배를 받을 것이냐,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무엇에 지배를 받을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주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거냐, 종이 될 거냐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누구의 종이 될 거냐.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종이냐 주인이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누구의 종이 될 거냐,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를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가 쓴 노예의지론에서,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도 사람들이 자유의지, 자유의지 이에 대해서 악용을 하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가서 제목을 붙였는데 노예의지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없고 노예의지만 있을 뿐이다. 너무 표현이 과격하지만 정말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귀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까지는 너무 좋아. 할렐루야.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뭐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으려면 자유하려면 멍에를 메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매는 것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아무것도 안 매는 게 없는 거죠. 엄마인지 이해되세요? 네. 우리는 누구의 멍에를 맬 거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여러분 이것도요 사실 세상 통념상으로는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는 고리타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는 짐인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리란 없어. 내가 진리야. 하지만 성경은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불행하게 한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는 내 인생은 내 거야 가 자유라고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 정의 내리는 자유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맞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은 주님 거야 가 자유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 거야. 이게 성경적 자유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내 인생은 주님 거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 거가 되고 싶으세요? 주님 거가 되고 싶으세요?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 거가 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고 싶어요? 주님 거가 되고 싶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내 인생을 나에게 내어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겠어요? 오늘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나에게 내어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든든하고 믿음직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거란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요 사탄이 주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지만은요 그것은요 결국 사탄의 것이에요. 사탄에게 귀속되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사실 내 거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죄 아래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래에 있을 것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누구 아래에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주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선택이 있으니 바로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뽑을 것이냐. 기호 1번 하나님, 기호 2번 사탄, 기호 3번 나, 기호 4번 돈, 기호 5번 땡땡땡. 그런데 기호 1번 빼고 나머지는 다 뭐야? 다 똑같은 당이야. 여러분 우리 실제로 선거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실 두 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눠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 개는 없어요. 그게요 이 세상에 이 성경이 말씀한 세계관이에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1번 하나님, 2번 사탄. 뭘 뽑을 거냐? 오늘 투표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으로 누구를 뽑겠습니까? 난 그래도 나를 뽑겠어. 그런 사람은 여전히 사탄을 뽑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주소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앞에 3장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한 번 말씀하는데요. 차이가 좀 있어요. 앞에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 믿는 개개인의 몸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좀 다르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께 보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과 합한 자가 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곧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위대한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복되고 기쁘고 신나고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이끌려서 우리 멋대로 우리가 우리의 운전대를 붙잡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오늘도 아침에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과거에 제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목적도 꿈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생존과 쾌락과 즐거움만 쫓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던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돌아보면은요, 제가 절대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인생을 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절대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상상조차 못하는 인생을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생도 여전히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 사용 설명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합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성령의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는 성령의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생존을 위해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으로 왕노릇하는 왕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